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다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은 주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4월 첫째 주일,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주간 때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동안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이지만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기간이어서 다시 한번 53장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할까 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지만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가 52장 13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종의 노래, 그러니까 종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마쳤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열왕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열국이 놀랐다, 열방이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3장 1절과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하고 53장 1절을 들어온 거예요. 53장 1절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그냥 아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52장을 배경을 놓고 보면 열왕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3장 1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3장 1절에서의 우리는 누구예요? 열왕들이에요. 열왕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열왕들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아카를 갔다 오면서 마지막 갔다 왔던 때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 이구아나 먹었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구아나를 먹는다고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먹고 왔어요. 제가 죽 안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죽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었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매운 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인상 하나 안 쓰고 다 먹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요. 제가 다 먹었다, 이구아나 먹었다, 뭐 메뚜기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이 열왕들이 자기네들이 보았던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한들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열왕들의 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들의 증언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말은 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들이 이 사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53장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메마른 땅, 다시 말하면 불모지와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모지와 같은 건가 하면 거기서 연한 순이 나오는데, 새싹이 나오는데 그냥 기름지지도 않아서 그냥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짓밟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짓밟고 쑥대밭이 된 황폐한 땅에서 나오는 새싹이니 볼품없다라는 뜻이에요.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엔 뭐라고 그래요?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볼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보면 그 멋있게 그려놓은 성화 예수님의 모습 보면 아, 허리도 쫙 펴 있고요.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쫙 나 있고 그러잖아요. 아, 이마에는 주름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름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저 사람 30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50살처럼 보여?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거예요. 피곤에 찌들어 계셨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밥상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면서 전도여행을 다니시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고 다니셨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그랬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셨어요. 정말로 피곤에 찌들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 그 메시아는 볼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것도 제대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셨지요.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오셨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정말 세상에서 온갖 도망다니는 사람, 별의별 짓 다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거든요. 형편없는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어휴 하나님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공부한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쓴다니까. 그런데 내가 쓴다니까. 이번에 오아카에서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요한이라고 붙여줬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가서 강의했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학생으로도 있었어요. 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그때 바비 목사니까 고강명 선교사님이나 저나 쟤는 졸업 못할 것 같다 그랬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10대 초반에 청소년 때 이미 술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10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교에다가 맡긴 거예요. 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냥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지난 9년 동안 안 가봤더니 9년 만에 가서 보니까 결혼하고 목사님이 되어 있고 아기 하나 낳고 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작정하시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종이 왜 희생을 당했느냐? 인간의 비정함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바로 그 종을 이 열왕들이 바라보면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자막에도 간고와 질고를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man of a pain, 그러니까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질고라고 하는 것은 diseas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질고와 그런 고통을 다 짊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죄가 뭔가 하면 질고와 고난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 질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비정함이 정말 끔찍하죠. 부모가 자녀를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키워서 자녀가 뭐 우리가 흔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좋아하는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전문직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이 아파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빠 이거 좀 해줄래? 엄마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엄마 나 바빠요.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속상해요. 그럼 부모가 무슨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일단 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민 와가지고 처음이 힘들었을 때 그냥 투잡 세잡 뛰면서 일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꼭지가 도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안 키웠어요? 내가 컸어요? 이런 꼭지 돌아야 안 돌아요? 꼭지 돌지요. 지금 4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야 저 메시아는 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냥 채찍을 맞으시고 그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 8장에서 귀하게 그 일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병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켰다라고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4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았던 사실 알고 계시죠? 그 재판의 결과가 뭔지도 알고 계십니까? 빌라도가 로마 사람입니다. 총독입니다. 그 로마의 총독이 법정에서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갔다 왔거든요. 이미 가야바에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을 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죄 한 거예요. 분명히 무죄예요. 근데 그 다음 작업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거잖아요. 아니 무죄인데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형 집행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빌라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로마의 총독이 그 법정에서 예수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죄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 펴셨죠? 볼펜 드시고 여러분의 성경이 낙서하실 시간입니다. 5절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긴 접속사 반드시 넣어야 돼요. 맨 앞에 그러나를 넣으십시오. 앞에 영어 자막도 있는데요. 영어 자막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Bu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절 끝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찔림은 그 메시아가 상함은 그 메시아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채찍을 당하신 이유는, 찔림을 당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라고 5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온,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이 누구와의 화평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언제적 일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손바닥에 찔렸던 못자국,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의 피 흘리심, 등허리에는 수도 없이 맞았던 그 채찍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으로 저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